예, 얼굴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1월 달에 와서 제가 두 번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이렇게 목회자로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혀 고려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지난 이제 2월 12일 날, 2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 세 분이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찾아오셔서,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초청하셨을 때, 그때 사실 좀 난감했었습니다. 이제 복된 소망교회가 이렇게 이제 사역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었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아직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아직 조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아직은 좀 사역을 시작하기가 좀 어렵겠다고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형제님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1월 달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올 때도 우리 장 집사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그런 어떤 교회의 목회자 이 청빙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 저를 이렇게 설교 초청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설교 초청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냥 그거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딱 이렇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한 달간에 좀 시간을 좀 제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사정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정을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박노찬 형제를 이곳에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명확한지만 그것만을 구하라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제 사정이 좀 여의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또 마음에 또 확신을 주시고, 그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3주째쯤 이렇게 이제 지나갈 무렵에는 이제 결단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잘 감당하실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또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면은 초청해 놓고도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서 많이 실망할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롭게 한번 다시 출발을 해 보십시다. 예.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계산하십시다. 예. 이제 예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25절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시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과연 정말 우리의 그 정치적인 그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이제 따라다닌 것이죠. 그렇게 한참 따라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제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따르는 그 대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그 비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용이 여기 보니까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금 다른 표현으로 했냐면 26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그 뒤쪽에 가서 33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일단 드린 것이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 할 때 치러야 할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거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거나 사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문제이고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효도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그냥 태어나면 모든 것을 100% 엄마 아빠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100%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십자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그야말로 구주로서 주님으로서 섬기고자 할 때 치러야 하는 그런 어떤 대가에 대한 어떤 각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왜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조금 아픈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우리는 왜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만큼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가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서 지속되어야만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바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평생에 꼭 이루어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그 과정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바로 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할 계기가 이제 어렵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그동안 지어왔던 그 짐들을 좀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잘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진리의 기둥과 터전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사악한 세력을 대적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로서 그 대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앉아서 그에 따르는 비용을 먼저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전체가 성도로서 교회 한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그 비용을 먼저 계산하기에 앞서서 저는 목회자인 제 자신이 먼저 감당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 좀 잠깐 오늘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이 목회자에 져야 할 비용은 목회자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누구인가,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은 그 자기 인식, 목회자의 자기 인식은 목회자 자신에게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성도들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인식이 불분명하게 되면 그럼 서로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출발선상에서 먼저 저 자신, 앞으로 리더로서 여러분을 섬기게 될저 자신, 목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계산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도 앞으로 아, 목회자는 저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목회자가 과연 누구인가? 먼저 제가 조금 오해되는 목회자를 좀 오해하는 측면에서 목회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몇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 목사는 세상에서 분류하는 직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한때 한국 사회에서 제가 예전에 그 읽은 그이 신문 기사에서 목사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선호하는 신랑감 순위 몇 순위에 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뭐 어떤 작은 교회, 가난한, 그야말로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때 대형 교회가 워낙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사는 돈잘 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잘 버는 그런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여자들이, 좋은 신랑감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세상에서 조롱거리입니다. 어디 가서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가 세상에서 국가에 세금도 안 내면서 쉽게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또 목회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소위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세상의 일반적인 리더나 일반적인 선생이나 또는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영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직업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합니다. 즉, 돈을 바라고 일을 합니다. 또, 자기 만족을 바라보고 일을 합니다. 또,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늘에 속한 대가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세상에서 어떤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광의 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 성경에 다섯 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영광의 관은 장로들, 교회를 섬긴, 교회를 양떼를 먹이고 목사로,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일, 하늘에 속한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세상의 직업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목회자는 셀러리맨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교회가 고용하는 셀러리맨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예배당을 직장 삼아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출근하셨나요? 목사님 퇴근하셨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출근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 디모데 목사님 퇴근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참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세상의 그 방식과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에 유입이 되어서 마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조직이 세워져가고 세상의 어떤 기관이 운영되는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교회가 고용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용하시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좀 손으로 이렇게 귀로는 들으시면서 손으로는 좀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여기 나가 지금 우리 바울 형제님이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여 하나님의 건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농사와 하나님의 건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될 때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자를 잃었을 때 목회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목회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사택을 제공합니다. 차는 그랜저를 드립니다.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광고를 보고, 기독교 신문에 나는 광고를 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이 목회자들이 참 좋은 자리네 하면서 달려가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대 일, 심지어 수백 대 일까지의 경쟁이 붙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마치 입사원서 이렇게 신입사원 그 선발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를 선발하는 일들이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파교회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금 현재 세상의 기업체, 세상 사회에서의 어떤 조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땅에 속한 어떤 조직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섬김의 정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반드시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반드시 목사 고시를 패스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다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라고 한 그 로마 캐톨릭, 종교보다 더욱 종교답고 기독교보다 더욱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나 실상은 마귀의 집단인 로마 캐톨릭의 유산이 바로 이런 신학교를 통해서 사제들을 배출해내는 전통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프로테스탄트, 로마 캐톨릭에 저항해서 항거해서 뛰쳐나왔다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모든 신학교 시스템, 저희도 신학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독립신명교회도 다 있어요. 이 모든 신학교 시스템을 다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모든 독립심리교회들, 성서심리교회도 독립심리교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들에서는 이 목사가 반드시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교회가 필요할 때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형제들을 얼마든지 세워서 목회자로 파송도 할 수 있고 그 교회를 또 섬기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신학교를 두 군데나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게 아예 당신은 신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시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믿기로 이러한 것들은 그 근원이, 신학교의 그 근원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신약 교회의 출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목사는 또 목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참고로 목사의 아내, 목회자의 아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아내는 부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의 아내는 목사의 아내지 교회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교회 내 모든 자매들보다 영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아내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임무고, 그 다음에 그 자매의 영적 성장에 따라서, 영적인 분량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함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내도 스스로 교회 내에서 어떤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또한 목회자의 아내에게 과도한 짐을 지워서 당연히 목회자의 아내니까 당연히 이러이러한 것들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섬기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감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성경적인 그런 목회자는 그럼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죠.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멤버 그러는데 뭐 멤버십 카드 이래서 멤버가 뭐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멤버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몸이 하나 있을 때 이게 얘가 제 몸의 하나의 멤버입니다. 얘도 제 하나의 몸의 멤버고 얘도 제 몸의 하나의 멤버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한 지역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한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한 운명체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체는 각각 독립적일 수 없어요. 독립적이 되는 순간에 죽는 거죠.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지체라는 것은 한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결혼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결혼 관계. 우리가 이한 운명이 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침례와 결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고백을, 간증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과 온 천사들 앞과 마귀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하는 게 그게 침례잖아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은 바를 공적으로 보이는 게 침례잖아요. 그 침례가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 운명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돌아가시고 나는 안 죽었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당해야 할그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한 운명으로서 당하셨기 때문에 내게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나도 내가 일어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한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도 똑같죠? 우리 결혼하는 순간에 한 몸이 된다고 하셨어요. 한 몸이 될때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아내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하는 거예요. 신랑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성공하고 따로따로 실패하는 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슬프면 내가 슬픈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고통을 당하면 아내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한 운명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 지역 교회에 한 운명이 된 그런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개신교 내에서, 일반 교회 내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그 교회의 한 소위 평신도가, 저희는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캐톨릭 용어예요. 캐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게 니골라 체제예요. 그래서 평신도 신학, 뭐 평신도 부흥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평신도를 잘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속에 간교한 꾀는 뭐냐면 평신도라는 것을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고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성도예요. 성도고 형제예요. 그게 바른 용어예요. 그래서 한 지체면 한 형제인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개신교 목사님 앞에 가서 한 소위 평신도 형제나 자매가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하면은 그 신성모독이죠.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로마 캐톨릭의 유산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려는 다른 교회들은 미국의 교회들의 독립침례교회들 가보면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께도 아이들이 브라더 누구누구 그래요. 브라더 하일스. 편안하게 그래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국이라서 이 실정이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세대. 그렇죠? 우리가 세대가 달라지면 아버지가 되든지 뭐가 뭐 삼촌이 되든지 뭐가 뭐 손자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형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제가 아까 바울 형제님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다 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다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자에게 얼마든지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부름으로써 한국교회에 그 이상하게 고착되어 있는 그 캐톨릭의 전통을 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그동안 조금 새로운 목회자를 좀 간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또 아마 당분간은 그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섞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노찬 형제님 가정, 박노찬 형제님 이렇게 서로 저를 부를 때도 박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나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공식적인 일들이 있을 때 또는 누구에게 저를 소개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저희 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노찬 형제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뱁티스트라고 하는데 뱁티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반카톨릭이에요. 반카톨릭. 왜냐하면 뱁티스트가 가장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뱁티스트라고 하면서도 캐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얼마나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목회자는 생명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life 그러면은 생명도 되고 삶도 되지요. life를 공유하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목회자는 삶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자는 조금 일정한 거리를 성도들과 두고 항상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 성도들과 섞여 있다 보면은 때로는 좀, 아, 이 사람들이 목회자를 우습게 하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목회자로서. 처음에는 참, 저 형제 신실하고 거룩하고 참 우리와는 다른 사람 이렇게 보였는데 함께 섞여서 막 뒹굴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신비감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특히 연륜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하도 이제 성도들에게 채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런 분들 중에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충고할 때 목회자는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성도들하고는 항상 띄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어찌됐건,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생명을 공유한다면, 삶도 공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삶이 섞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생활권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인천에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여러 가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이사를 이제 오려고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목회자는 교회 한 지체다, 형제로 불리는 한 지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 즉 은사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오고 여기에서 은사라고 이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장로와 또는 감독과는 다른 어떤 교회 내 다른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감독이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이 지금 목양자로서 이 목자 또는 목사로서의 하는 일과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은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프트, 은사만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오피스,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소위 집사님들을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며 직분이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목회자는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자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아까 제가 읽은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고 물 주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회, 즉 하나님의 농사와 하나님의 건물을 위해서 심고 물을 주며 또 기초를 놓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지금 3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의 역할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초공사는 이미 다 사도시대로서 끝났어요.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워갈 때 그때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이거죠. 사도들이 놓은 사도와 대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목양자가 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다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양무리들 가운데서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양에게 꼴을 먹이고 양을 칠 목자와 감독자로서 세우는 사람이 목양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꼴을 먹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영적인 삶들을 돌보고 그리고 일이나 또 사자들, 이단들이죠. 이러한 비성경적인 교리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 목양자입니다.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라면, 사꾼이 아니고 과연 선한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목양자는, 목회자는 양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양떼에게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이것은 직분을 수행하는 내내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특별히 또그 직분을 시작하려 하는 마당에서는 또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준비된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지금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영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순결에 있어서 그 믿는 자들, 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양자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목회자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목회자는 아버지의 마음과 유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낳은 사람과 나아진 사람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과 생명을 받은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요. 여기 영적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인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 생명을 전달받은 사람의 관계를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수많은 성경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교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목회라는 게 뭐냐, 목회는 설교를 잘해야 좋은 목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는 것만으로 목회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은 누구든지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그 부담을 가지고 성도들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내 혼을 쏟아붓기까지 그렇게 섬기는 마음은 그건 아무나 갖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다정히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회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역량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못하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유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목회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일곱 번째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회개보고할 자인 것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육체로 있는 동안에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회개보고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목회자는 마치 그 성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맡은 그 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될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또 너희 가운데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밤낮으로, 밤과 낮이 따로 구분이 없고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입니다. 목회는 사실 고된 작업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과연 이러한 성경적인 그 목회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비용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나갈 때 목회자로서 제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기꺼이 한 형제로서, 한 지체로서 생명과 삶을 공유해야 하는데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삶이 섞이는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지체들과 한 운명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부지런히 좋은 꼴을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공급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기꺼이 성도들을 다정히 사모하여 혼을 기꺼이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기꺼이 복음 안에서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성도들을 낳고 영적인 갓난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대소변을 가려주고 잠을 설쳐가며 젖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기 갓 낳고 지금 기르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들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 밤에도 수시로 깨서 울고 우유 먹여야죠. 예, 아빠들도 잠 못 자죠. 이정희 형제님 금방 닥칠 일이에요. 근데 그거 부모 아니면 못합니다. 그 엄마 아니면 그거 못해요. 남의 애기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울어 터져서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 애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회개보고할 자세로 성도들의 혼을 위해 깨어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기꺼이 성도들의 혼의 파수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리더는 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조차도, 우리가 엘리야 누굽니까? 엘리야 구약의 대언자 중에 가장 뛰어난 대언자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기로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으로 또 나타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대언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구했을 때 그 뭐 구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불 떨어지는 거 좀 보여주십시오 한 거거든요. 그런 엘리야인데 성경에서 그 엘리야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리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리더는 무한히 인내하고 무한히 받아주고 어떻게 심하게 대해도 상처를 입지 않는 초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 번을 잘 해주다가도 한번 섭섭하게 대하면 싸늘하게 떠나가는 것이 성도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자기의 혼과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으로 목자로서 그들의 혼의 파수꾼으로서 애쓰고 기도하고 울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가 섭섭해서 말도 없이 떠나가는 그 성도들을 보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감당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목회자들이 깊은 상처가 하나둘씩 여기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리고 그 좌절감과 그 절망감이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연 목회자로서 분명히 그런 일들을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다 겪어갈 터인데 그런 일들을 기꺼이 당하면서 기꺼이 상처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이제 견적이 나왔죠. 비용 계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견적을 보고도 자신 있게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목회자로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감당해야 할그 일이 비용이 얼마인지 견적을 제대로 못낸 거예요. 저 또한 자신 없습니다. 저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지불하고 견뎌야 한다면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고 그럼 내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형벌에서 저를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좀 먹여줄래?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할 마음 그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서 세워갈 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과 우여곡절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또한 세우신 그분께서 신실하게 제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사실 얼마나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또는 그 이상으로 마음의 고생을 하며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얼마나 사실 큰 짐과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가해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피해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모저모로 다큰 상처들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은 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망하고 소망이 없고 어떤 의욕도 없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좀 추스러서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좀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곳에서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반주할 때 잠깐 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잠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